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염려를 내려놓고 예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봉사하면서 뭐 참 잘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런 보람을 느끼시는 분도 있지만 봉사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하다가 교회 떠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봉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낮은 마음을 찾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와 이야기를 마치신 뒤에 이동을 하셨는데,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그 베다니라는 마을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사랑하셨는데, 이 베다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예요. 바로 옆 동네,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권력자와 높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보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다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말의 뜻은 이 벳, 그 히브리 말로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아니는 뭐냐면, 아니는 고통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다니는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베다니라는 곳을 좋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이 베다니에 가면 예수 승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승천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돼가지고 교회는 교회인데 지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누가 지붕을 만들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마이너스 258m. 바다보다 258m 미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가장 낮은 땅은 어딘 줄 아십니까? 사해입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30m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계속해서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기대하고 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땅인가 보자라고 가서 보고서 환상이 바로 깨지더라고요. 아, 거긴 원래 사막이었던 땅이더라고요. 살기 힘든 땅입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답은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을 택하시고 힘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이겁니다.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십시오. 반대로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항상 가난하여 항상 텅 비어서 그 안에 예수를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하고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하고 물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은혜는 무조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베다니처럼 낮추십시오. 그 낮은 마음에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아멘. 이 어떤 마을이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베단입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가족이 있었다라고 해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아마 이 나이 순서대로 하면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뭐 요 순서인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분명히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였다라고 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최소 몇 명입니까? 최소 13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갑자기 손님 13명 집안에 들이닥쳤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이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초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집 가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라고 초대를 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잠시 뒤에 화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 39절입니다. 시작. 이 여기에 마르다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아멘.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뭘까요? 발냄새 많이 날 텐데 왜 발 곁에 앉아서? 보통 랍비들은 앉아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랍비들은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거나. 그럼 발 곁에 누가 앉느냐? 그 발 곁에 앉는 사람들은 그 랍비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앉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그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자인 것처럼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난 이유는 첫 번째는 왜 나 언니를 돕지 않느냐,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들이닥쳐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난 이유는 아니 여자가 무슨 제자인 것처럼 그 남자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 여자 당시 생각하는 여자들의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여자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다 남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도왔던 수많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봉사가 참 중요합니다. 봉사하면서 시험 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봉사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배우는 자세입니다. 봉사하면서도 시험 드는데 매 주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몸으로 봉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여자분들의 두 분의 언니하고 동생의 갈등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 여자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배움의 기회도 여자들에게는 잘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시절에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다가 다른 역할을 둬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차별을 해요. 남자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종, 얼굴색이 다른 다양한 인종을 만드셨습니다. 이건 차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차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남자 일꾼들도 있고 여자 일꾼들도 있습니다. 남자 장로님도 있고 여자 장로님도 있고 우리 모두 주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언니하고 여자 동생 간의 갈등이죠. 이 사이에 예수님이 끼신 겁니다. 이 집에는 부모님이 나오지 않는 거 보니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첫째인 마르다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눈치를 줘봤지만 마리아가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마리아가 음식을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제자들과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건 아무리 봐도 당시 세상에서 그 여자들이 그러고 있나? 쟤는 왜 저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르다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께 가서 항의를 합니다. 왜 나만 혼자 일하게 합니까? 저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인데 마르다가 스스로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동생에게 언니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눈치를 줘봤지만 마리아는 모른 척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마르다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말씀 전하는 예수님께 가서 이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내 동생에게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마리아는 당장 가서 일어나가지고 언니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봉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봉사자들 덕분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유지가 되죠. 저희 교회도 여러 봉사자들이 수고하지 않으시면 이거 뭐 교회 일들을 어찌 제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2000년이 넘게 봉사자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운영되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요, 참 좋은 점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봉사하면서 시험도 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이기면서 믿음이 더 자라는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봉사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지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매주 빠지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주 봉사를 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 매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혼자 일하지 않게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험 드는 이유, 영적으로 피로하다.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매주 맡은 책임이 있어서 교회 나가서 일을 하지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들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좋은 방법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봉사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예배. 우리는 예배의 봉사자로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섬기려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면서도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봉사하다 시험 드는 경우는 비교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나만 주방에서 힘겹게 일하냐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있나? 항상 나만 일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봉사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둘의 차이를 아세요? 봉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비교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최선 다해 충성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와 봉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사람 보고서 일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일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예배는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자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여자들은 사회로부터 천대를 받았는데 당시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여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서 애를 낳게 되면요, 누구네 엄마, 누구네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전주댁, 부산댁, 순천댁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교회 가면 그 잊어버렸던 이름을 찾아서 그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직분도 줬습니다. 집사, 권사라는 직분도 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사역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당시 사회에서는 조금 충격적인 평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셨는데 두 번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애정과 함께 또 깊은 걱정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강력하게 항의하며 아니 내 동생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그의 마음은 지금 염려하며 들떠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며 들떠있다. 염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갑자기 집에 오시게 되었으니 아니 어떻게 이분들 잘 대접할 수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재료가 뭔가? 부족한 건 어디서 구하지? 염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들떠있는 마음은 뭘까요? 들떠있는 마음은요,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과 손님들을 좀 잘 섬겨서 칭찬받고 싶다. 더 많이, 더 좋은 음식 섬기고 싶다. 그리고 칭찬받고 싶다. 이 마음은 뭐 누구나 다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 집은 먹을 것도 없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음식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성공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염려하고 화나는 이유는 손님이 많은데 밥은 누가 하냐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일들이 이 마르다를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해도 해도 끝은 없는데 나 아니면 이거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상황. 마르다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 중요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흔히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더 힘써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중요한 일 놓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종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죠.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이 뭐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게 놔두고 밥은 네 혼자 해라 라는 이야기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10장의 끝이고 더 이상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적당한 해석이 있는데요. 밥은 많이 차지 않아도 된다. 간단히 먹어도 된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굶으셨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차리려고 마음에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마르다가 스스로 그렇게 쌓았던 욕심 내려놓고 스스로 시험 들지 않고 그냥 간소하게 차려서 대충 먹어도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밥은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 훗날 그때 먹었던 밥을 기억하게 될까요? 물론 뭐 기막히게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밥을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먹는 밥에 대한 기억보다는 더 중요한 기억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야 너 벌떡 일어나서 가서 언니를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주방에서도 사고가 날 때가 있지요. 어떤 사고냐면 밥통 버튼을 누르지 않는 사고입니다. 가끔 그렇게 밥통 버튼을 안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밥 먹으러 내려가가지고 밥이 안 돼가지고 그 밥하는 동안 우리 그냥 서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담당하신 분들은 진땀을 흘립니다. 내가 왜 그 밥통을 안 눌렀나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시간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서가지고 미리 차를 마시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친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은 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식사에서도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식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2층에서 드리는 예배, 이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밥이 나오나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나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느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먹을수록 느는 게 염려가 늘어요. 염려가. 갈수록 염려와 걱정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상황까지 상상하며 가정하며 염려를 합니다. 나이 들면 특징이라고 해요. 그 염려 때문에 밤에 잠 못 자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 경험이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누구는 이러다가 사고 났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아는 게 병이에요. 자꾸 염려가 늘어나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염려까지 더 생각납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를 하다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 더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설치게 되죠. 염려가 내 마음을 떠나려고 하지도 않고 염려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집짓고 사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염려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가 성도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시간은요, 열심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를 잠시만이라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요,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염려는 내 마음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염려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 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 괴롭게 했던 그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부디 이 예배 시간만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를 잠시라도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은 마르다처럼 늘 분주하고 들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하라는 욕심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